여러분 활짝 한번 웃어보십시다. 저를 보고는 매일 웃으라고 그러시면서 자기들은 많이 안 웃어요. 활짝 웃어보십시다. 예, 오늘 웃으시면서 우리 메시지를 받으십시다. 한평생을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섬겼던 테레사 수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 시대를 빛냈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내면의 고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고해 신부가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에는 그런 제조가 있나 보죠. 그 고해 신부들에게 보낸 40통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마더 테레사, come be my light. 테레사 수녀,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책의 뉴스를 보니까 그 책에는 1948년 그녀가 캘커타에서 봉사하면서 50년간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녀는 한 번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그 편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지독한 지옥 같은 내면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 자체에 대한 의심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의 이런 솔직한, 사실은 그녀가 죽고 난 뒤에 공개되었지만 살아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이런 편지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더니 형편없는 위선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공감이 되었어요.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 이곳까지 우리가 믿고 나오기까지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지요? 여러분은 늘 확신했지요? 여러분 한 번도 혼란스러운 적 없었지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과 혼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고민하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우리에게 의심과 혼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혼란과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찾던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것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찾고 의지하면 놀라운 응답이 촥 펼쳐지고 하나님 자동으로 툭 만나고 하는 그런 불꽃놀이 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의심이라는 복병도 있고 또 갈등이라는 복병도 있고 혼란과 장애물이라는 복병이 다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나긴 과정이요 인내를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참 좋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소망의 인내라는 그 표현, 저는 이 표현이야말로 믿음을 아주 압축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을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았던 한 이방 여인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중에, 죄송합니다, 또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지배당해서 노예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을 것이고 머리는 산발을 했을 것이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발작을 하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이 지경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엄마 된 이 가나안 여인,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은 회복될 기미가 없네요. 자유할 기미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깊은 절망감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은 저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절망감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나 보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쪽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희망의 원천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어떤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뜨릴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낸다더라.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여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경, 이방인 땅,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적어도 2, 3일은 걸려서 도착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경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간절히 만나고 싶었고 또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서 회복하고 싶었던 이 여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인은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놓고 자기 집안에 딸내미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예? 아무리 이 문제를 회복하고 고치고 싶지만은 어디 이렇게 묻어놓고 쉬쉬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 귓가에 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시선, 자기 체면, 자존심 아랑곳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원색적입니다. 적나라합니다. 그만큼 갈급합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 주님 만나서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이 절박한 믿음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다 압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체면,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려야 돼요. 아프다고 할 때는 아프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서, 예?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수술을 할 때에, 뭐, 그때도 화장하고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수술대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체면이고, 나의 모든 것 없는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우리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침노가 뭡니까? 침략하고 공격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좀 적극적인, 정열적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편안하게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글쎄요. 몇 개월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왔는데,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시죠? 잠깐이면 시간 됩니다. 이러면서 앉으신 거예요. 굉장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예? 근데 딱 앉자마자 이 청년이 재미있는 말을 하네요. 목사님,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 목회자도 침노하는 성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맹랑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짧은 시간 상담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근데 아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전혀 미안한 것 같지 않아? 당당하게 기도받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제가 참 느낌이 좋았어요. 이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회자 침노하는 성도의 것입니다. 근데 저만 침노하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침노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적극성, 간절함, 매어달림,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심령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변질될 때가 언제나 이 마음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야 됩니다. 늘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쳐다도 보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모욕당한 것 같고 멸시받은 것 같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침묵하시니까 아, 예수님 귀찮나 보다. 제자들이 주님 저 쫓아보냈었어. 시끄럽게 굴고 귀찮게 우는 쫓아보냈었어. 알았어. 예?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병들고 고통하는 자가 오면 다 만나주고 고쳐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3절 본문까지만 보면은 예수님 너무 낯선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 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침묵해요.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믿음이 다 무너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다 어때요? 전도할 때 좋은 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지만 또 이와 같은 침묵하는 예수님, 숨어 계시는 듯한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순진하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아니면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하시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때로는 숨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 그런 식으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전체를 한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침묵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지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높은 차원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때로는요, 벼락이 치는 듯한 큰 목소리보다도 침묵이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을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침묵을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여 주실 때 어떤 방식을 쓰셨습니까?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때 성난 군중들이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 침묵하심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웅변하면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중병에 들렸을 때에 누이들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안간힘을 쓰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노심초사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계시던 장소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 주님의 더 높은 차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의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저는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떨 때는요, 상담하러 온 성도님한테 다 말 못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다 말 못하고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침묵의 능력을 조금씩 배워간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모든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내가 다 알 수 없는 혼란들, 여러분 다 정리하고 다 분별해서 다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추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 사실 돌아보면 모르는 거 투성일걸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는 금방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10년의 세월은 하나님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했던 제 모습 속에서 결국 돌아보니까 제 믿음의 키가 자랐어요. 예수님의 침묵, 그 침묵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키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높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다. 본문 24절과 26절에는 예수님의 침묵에 이어서 예수님의 거절하는 듯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이방인들, 구로와 시돈 땅에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야,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열받겠는데요. 그 다음에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미화시키고 좀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해도 일단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주님이 실제로 주님이 부름받은 것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인은 누구를 들어서십니까? 사도 바울을 들어서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우선순위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닫았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먼 거예요. 예수님을 헛되이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드린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진실된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잽을 날리죠. 이렇게 착착 잽을 날립니다. 근데요, 잽을 맞아서도 사람이 케어될 수 있겠지만은 잽은 톡톡 던지면은 아무리 때려도 뭐 조금 이렇게 아플 뿐이지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케어 펀치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케어 펀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모든 체중을 실어가지고 탁 하고 때릴 때 그때 충격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믿음 위에 다 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때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1순위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쳤어요. 헛되이 예배 드렸어요. 완악하여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증거되려고 하는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앞부분과 지금 이 본문 앞부분의 사건과 이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이방인 여인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방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된 너에게 나눠줄 축복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여인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믿음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부르짖다 못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호소합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모욕적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그러면 자기를 무엇 취급한 겁니까? 그래요, 나 개입니다. 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철학기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께 구해야 되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인가?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 나를 멸시합니까?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없습니까? 여인의 가슴 속에는 순간적이지만 이런 마음 들었을걸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 중에 DDT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DDT가 뭔지 아세요?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이름하여 Dead Dog Training, 죽은 개 훈련입니다. 선교지 상황, 또 뭐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반대를 경험하고 모욕을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 뺨을 맞기도 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사랑이 가득한 선교단체 훈련을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DDT 훈련을 하면은요,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러면 막 그 훈련 교관이 막 모욕을 합니다.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제약회사의 세일즈맨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좀 할 때였는데 이 DDT 훈련을 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과장님이요, 보통 때는 아주 친절하고 잘해주셨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이제 자기를 세일즈 시켜보라는 거예요. 약장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 약은 효능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막 제 속을 박박 긁어 놓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겨보려고 막 해가지고 결국 논리적으로 설복은 했는데 나중에 그 과장님이 제 이제 그런 세일즈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를, 자네는 논리 싸우면은 이겼지만 물건은 못 팔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기분 나빠서 그분이 어떻게 팔겠습니까? 여러분, DDT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할 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지낼 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낸데 체면이 구겨지고 기분 나쁨이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때 아이, 집어치우자, 내가 뭐 여기밖에 없나 그러지 않고 그 주님을 필사적으로, 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나 죽은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우리의 살아있는 자존심 체면 너무 그거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데에 방해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하는 분들 있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은 갈등과 때로는 자존심 상함, 혼란,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낙심하거나 꺾이거나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도 믿음의 여정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여러분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비단길처럼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고생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딛고 전진하는 겁니다. 지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한 자매를 만났어요. 최근에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던 자매입니다. 그것도 이 자매가 하영인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집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가족의 마음문이 열리고 남편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만나서 집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예, 마음문이 열려지거나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자매의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영인 새벽기도까지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매의 마음에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어요? 의심이 없었겠어요?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많은 갈등과 고민과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믿음의 분투가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결코 값싼 믿음, 아멘, 아멘. 너무 쉽게 아멘 해버리는 값싼 믿음이나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그런 큰 믿음, 그리고 정금같이 값비싼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자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끝까지 이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침묵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였던 이 가나안 여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 큰 믿음을, 처음에 나왔던 그 믿음도 귀했지만 이제는 커진 그 믿음을 인정하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여인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응답 아닙니까? 응답. 빨리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갈등이나 마음고생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혼란이나 이 모든 것 다 쓰셔가지고 무엇 뽑아내시기를 원하시느냐면 큰 믿음 뽑아내시기를 원해요. 큰 믿음. 이때의 큰 믿음은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가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라고 하는 뜻은 백만이라고 하거든요. 백만. 숫자의 백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가톤급 뭐 폭탄 이런 말 하잖아요. 이는 엄청나고 큰 양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좀 모욕도 주시고 좀 침묵도 해보시고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래 내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백만 대 일의 믿음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크게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행진했던,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남자들만 60만 명 가량 되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불평불만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다. 200만 분의 2 하면은 100만 분의 1. 예?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중에서. 100만 배의 믿음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 아닙니까? 큰 믿음 아닙니까? 그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 폐역한 세대여. 주님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큰 믿음 보시기를 원해요. 그저 그냥 와가지고 그저 단순하게 주님 응답해 주세요, 금 나와라 뚝딱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저항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메가톤급 그 믿음의 정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믿음,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예, 처음에는 누구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 작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저항과 믿음의 시련, 믿음의 도전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메가톤급 믿음, 백만 배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마침내 주의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앞에서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공평합니다. 주님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지 뭐 3대 4대 되었다고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초신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우리 주님은 믿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믿음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눈길을 향하시고 주님은 그 예비하신 능력과 순한 뜻들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내년도를 내다보면서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삶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백만 배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침묵이나 주님의 숨어 계심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십시다. 주님께 나올 때에 가나안 여인처럼 갈망하며 내 체면과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성을 죽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침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메가톤급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옵소서. 마침내 믿음의 정상에 서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서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서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난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금 믿음으로 주님 개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긴급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동안 섬기셨던 기도의 어머니 선한주 권사님, 선한주 권사님이 지금 며칠 전에 쓰러지셔서 설림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수술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선한주 권사님 설림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교우들 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선한주 권사님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주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셔서 너무 중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따라 주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회중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여 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바라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에 거론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실패하고 절망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희망이요 복음입니다. 가난한 여인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절망했던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믿음의 저항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자존심까지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믿음 메간토급의 믿음을 공급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계속하여 메가톤급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역사를 일으키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차지찬 믿음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러 가지 믿음의 저항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